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인간이 결코 헤아릴 수 없고 100%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50%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그동안 창립 감사 예배 당일날에 우리가 1년 동안 품어야 할 비전을 선포하고 또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주년 을 맞이한 저희 교회가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9월 한 달 동안, 비록 다음 주가 창립 기념일이지만 9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나누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이라는 이 표, 우리 평생의 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매일 매주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그 표가 오늘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 하면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걸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 복음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뚫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일부예요. 복음은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유일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내가 처음 믿을 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언제나 교훈과 지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을 가르쳐주는 교훈과 지침과 권면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도덕적인 결단과 도덕적인 어떤 억제력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는 모든 것을 생각해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든 늘 기뻐하는 것. 평강, 모든 지각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친절하고 자비로운 것.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지 도덕적인 결단과 억제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결단,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복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던질 질문들은 이런 것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은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는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실제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모든 영역에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중요한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이 복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이 원어에서 찾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헬라어로 에왕겔리온이란 표현, 에왕겔리온. 이 에왕겔리안이란 이 표현은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영어로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뉴스입니다 이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통보예요, 통보.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 그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교훈인데, 여러분, 복음은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 뉴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역사 속에서 이미 완성되고 이미 끝난 그 사건을, 그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보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그 소식 앞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요,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교훈이에요. 지침이에요.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는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요? 현자가 등장합니다. 비범한 어떤 인물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에게 이르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정신병자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안타깝게 그런 이산 종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신이다. 근데 대부분의 주요 종교는 다 그거예요. 현자가 나타나서 신이 있는데 그 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이런 길이 있다. 이런 진리가 있다. 이런 걸 따라라. 마음을 비워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많은 것들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를 찾으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냐면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연결되기 위해서, 그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뭐냐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만나러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러 왔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왔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두 구절이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라고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뉴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돼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진리를 찾고 싶습니까? 내가 그것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에 이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아주 잘 알려진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과거의 짐, 현재의 짐, 슬픔의 짐, 실패의 짐, 아픔의 짐, 상처의 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불확신과 두려움의 짐, 부모로서 갖고 있는 짐, 자녀로서 갖고 있는 짐, 커리어상 갖고 있는 짐, 재정적인 짐, 감정의 짐, 어떤 짐이든지 간에 그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우리 앞에 들려질 때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짐이 덜어진다는 거예요. 짐이 가중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이 인간, 우리의 이 기본 방식, 우리의 그 디폴트 모드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과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을 향해 접근할 때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신이 나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정직하면 그러면 신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축복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신이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과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자제력도 있고 막 결단력도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억제력을 가지고 이 moral restraint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점점 더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배울 것이고 과거에도 배웠어요. 근데 율법은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율법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도덕적인 결단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아니라 교훈과 지침과 가이드라인과 권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쓰러짐의 연속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마 홀로 지고 그것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또 주님 앞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복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에 이 서론에 뭐라고 썼냐면 이 복음은 불가해한 것이며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망치로 머리를 두들기듯이 끊임없이 복음을 우리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루터는 말합니다. 매일 연습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이 복음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억제력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평생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죽을 때가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이 걱정 근심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은 게 맞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은 과연 있는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왜요? 복음을 믿긴 믿지만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과 그 복음이 매일매일 내 삶의 모든 영역과 결정에 침투에 들어와서 내 정체성이 복음으로 형성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 한 달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모든 방향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복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let the gospel change everything.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저는 우리 허브교회를 위한 기도,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 서론에서 복음에 대해서 나열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이 말을 해요. What then? Is there nothing that we can do? 이렇게 말해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오라 온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내가 내 삶을 개선하고 내가 뭔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신에게 더 인정받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 소론을 읽었던 이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와 요한 웨슬리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조지 위트필드. 이분들이 영국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목회를 아예 그들의 직업이 목사였어요.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루터의 이 갈라디아 주석을 읽었을 때 비로소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 대목에서요. 이 세 사람이 각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이 고백은 안 하지만 공통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압도했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평강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짐이 사라졌다.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갑자기 나를 압도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갑자기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환경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거예요. 나는 자유로워졌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감동의 눈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누구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는 거룩한 복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루터의 선포 앞에서 변화되었던 조지 위필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1730년 그리고 1740년대에 막 뉴잉글랜드 지방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농부였던 네이튼 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인물입니다. 제가 농부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농부였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어요. 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위트필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트필드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을 했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그가 전한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초가 무너지게 되었다. 나의 의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게 네이튼 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듣는다면 기분 나빠야 돼요. 처음에는. 내 마음이 상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물론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온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까지 안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막 성실하게 살고 잘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나는 나의 의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은 교회가,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하지 않고 교훈과 지침과 권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예요. 저도 목회 현장에 30년 이상 있었지만 정말 제 자신을 보게 되면 복음이 나를 다스릴 때보다 율법주의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스릴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는 내가 잘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믿도록 가르친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언제나 내가 얼마큼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큼 믿음대로 행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큼 순종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규제하는 데는 막강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내면을 바꿀 힘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점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처럼 신종 율법주의가 또 유행하고 있어요. 이 신종 율법, 이 변형된 율법주의는요, 복음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처럼 보여요. 굉장히 미묘해서 이게 복음인지 율법주의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럼 이 신종, 신율법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 죄와 심판과 분노와 사탄에 대해서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죄사함을 강조하고 이런 걸 막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편협되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는 관대해줘야 된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보면 무조건 도와야 된다. 우리는 사회가 불의로 가득 찬 그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동참하는 주역이 된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멘 해요. 아멘 해요. 그것 자체는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선이 있습니다.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의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찰스 웨슬리가 그걸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된 순간 그가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My chains fell off, my heart was free.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복음을 만나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이 반응이에요. 나의 모든 사슬이 풀렸고 내 마음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까지 품어야 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밟으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그들에게 구제해야 되고 우리가 힘에 친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그 흐르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돈신하고 돈신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외침 앞에 아멘도 할 것이고 정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를 묶었던 모든 사실이 풀렸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라는 고백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면 아이고 이제 더 할 일이 많이 생겼네. 아휴, 또 부담이야.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배운 것도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매주마다 교회 만나면 그렇게 지은 죄밖에 생각나지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년 전보다 내가 지금 발전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화된 것 같고 퇴보 같고 갔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멋진 설교를 들으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게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멋지고 기가 막힌 설교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자극적인 도전을 줘야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도 잠깐 그렇게 살고 잠깐 반짝여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사는 척을 해요. 근데 자기는 알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good news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는 얘기 그게 우리는 매일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왜 그런 얘기한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너무 신기해서 들여다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은 그 천사들조차도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우리는 놀랍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매료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오늘 깨달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복음을 반에 반에 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내 삶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충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 복음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매료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 복음을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나눌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해방, 자유,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노력과 억제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의를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나를 더 축복해주고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주거나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섭함,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뭔가를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복음이 주는 평안과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아니면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오늘 복음 설교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집에 가서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주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너 이렇게 해라, 너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내가 이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저절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복음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저에게 이루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100%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을 공부하고 이 복음을 연구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려는 줄 믿습니다. 풀릴지어다. 주여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짐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쉼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